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달라진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답변하기가 그다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예수님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은 BC라 그러고, 예수님 이후는요, AD라 그러죠. 여러분, BC하고 AD가 얼마나 다를까요? 이게 진짜 달라진 건지 아니면 지나가는 역사 속에 그냥 줄 한번 쭉 그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예수님 이전이고 이후는 예수님 이후다. 뭐 똑같은데 그냥 줄만 그어 놓은 건지 실제로 그렇게 다른 건지요. 좀 비슷한 질문입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 이전은 구약이라 그러고 예수님 이후는 신약이라 그럽니다. 신약하고 구약은 진짜 달라요? 아니면 뭐, 다 같은 그냥 역사인데 그냥 줄 꺼가지고 이쪽은 구약, 이쪽은 신약이라 그러나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은 분명히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죠. 똑같은데, 막 똑같은 역사고 똑같은 상황인데 그냥 이렇게 한 시기를 정해서 좌우로 구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세상이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 구약은 율법의 시대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은혜의 시대라고 대답을 한다면, 이건 참 괜찮은 대답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의 시대란 뭡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다른 말로 해서요,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던 것이 구약이라고 한다면 신약. 은혜의 시대는 뭡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익숙해서 그렇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일 열심히 하면 월급 준다.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일한 만큼 월급 준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일안 하는데 월급 준다 그러면요? 그말 믿고 일하러 잘안올 겁니다. 일안 하는데 왜 월급 줘? 아주 오래전에 어떤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요. 선생님들 이렇게 시간표를 짜다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 다 일주일에 20시간씩, 보통 20입니다. 많으면 24시간, 20시간, 24시간 뭐이 정도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은요, 6시간밖에 안 하더래요. 일주일에. 여러분, 일주일에 6시간이면 하루에 1시간만 딸랑딸랑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머리가 싹 돌아버린 겁니다. 이게 뭐야, 이거?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수업하는데 이 사람 왜 이래? 하고 큰소리를 한번 빵 쳤더만은 누가 딱 보더니, 야, 너 그러지 마라. 이사장 딸이다.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은 못했는데 기분은 엄청 나쁜 거예요. 왜? 이사장 딸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일주일에 6시간 그래서 이렇게 놔놓고 세월이 지나면요, 이게 경력이 돼요. 일주일에 뭐 20시간씩 수업을 했는지 일주일에 6시간 했는지 이건 안 따져요. 그렇게 1년 지나면 교직 생활 1년의 경력이 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만 지나면요, 교감될 자격을 딸때 되면 또 시험 치르고 또 그렇게 지나다가 또 교장하고, 그래서 결국은 뒤를 잇게 만들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건 안 좋은 예입니다. 근데 어떡하겠어요? 이사장 딸이라고 데려다 놓고 일 진짜 별로 안 해요. 그냥 특별히 뭐 하지도 안 해요. 그러고 놓고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참안 좋은 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들였다 하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네 능력이나 일을 얼마나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무조건 믿는다고 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은혜로 받아들이겠다는데, 이 굉장한 차이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만 채용하는 것하고, 내 자식이니까 내가 데려가겠다는 데 하고 데려간 거하고, 이게 차이가 신약과 구약의 차이고, 예수님 이전과 이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았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요, 아버지, 아빠라고 친근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셨고 누구든지 그 하나님 품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게 참 다른 상태입니다.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그 아버지에게 가까이도 가지도 못하는 그 아버지를 바로 우리 친구처럼 우리 가까이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이게 신약이에요. 누가 이랬느냐? 예수님께서 그 구약 시대를 신약 시대로 이렇게 바꾸어 놓은 건데, 여러분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그 당시에 도저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하고 아버지하고 보면 사이가 참 진하잖아요, 그죠? 아버지인지 친구 사이인지 뭐 모를 정도로 참 허물없이 그렇게 참 지내요. 100년쯤 전에 있었던 우리 할아버지들이 오늘날 그 모습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완전히 세상 말세락 할 겁니다. 이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들이 안 보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지. 그 할아버지들이 만약에 집에 있었다면요. 난리 날걸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데 그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아, 저 예수는 위험하다.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가르쳤던 이 가르침이 그 당시 유대인들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과격한 거고 이건 죽여서 저 사람을 없이 하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충격이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는 모세의 율법을 전부 파괴한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니까 율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자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차이였는데 이 차이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을 그 중요한 가르침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안식일 문제하고 음식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안식일 문제는 설교도 많이 나오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안식일은 뭔가 선을 행하는 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돌보는 선한 일을 하는 날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것조차도요, 유대인들은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첫 번째 이유가 안식일 문제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요, 아마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음식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이거 쉽게 이해가 되죠?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는 말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거 절대로 이해 안 되는 말입니다. 왜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이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 사람들요. 예를 들어서 소나 양은 먹을 수 있는 고기에 들어가지만 돼지는요? 절대로 못 먹는 거예요. 육류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잉어나 붕어 같은 건 먹을 수 있는데 미꾸라지나 장어 종류는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안 먹었어요. 새나 곤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다 구별을 했는데 훗날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느냐면요.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으라 그러는데 안 먹으면 죽였어요. 여러분 그 율법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먹으라는 거 안 먹고 차라리 죽는 길을 택했던 기록이 남아있다는 걸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요 어느 것을 먹고 어느 것을 안 먹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스개 말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레위기를 배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레위기 공부 거의 안 합니다. 읽어봤자 뭐 별 소용도 없는 얘기 같고 그것도 그 얘기 같고 이래서 잘 안 보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레위기를 모르면 살 수가 없어요. 당장 오늘 뭐 먹어야 먹어도 되는지조차 모르게 되니까 이 레위기가 얼마나 먹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였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옛날 유대인들만 그랬냐?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슈퍼에 가보면요. 뭐 대단히 큰 슈퍼인데 우리처럼 이렇게 칸칸이 질러져 있잖아요. 여긴 뭐 팔고 여기는 뭐 팔고 쭉 가는데 한쪽에 가보면 코우셔라고 된 게 있어요. 코우셔라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안심하고 사 먹어도 되는 코너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유대인들이 먹어도 된다라고 해된 것만 아니면 그 유대인들의 조리법에 위배되지 않는 제품만 거기다 갖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 안심하고 사다 먹을 수 있는 칸을 따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유대인도 지금 이 레위기 율법을 지키라 한 대로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는요, 재배하는 과정조차도 성경대로 맞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랍비가 코우셔라는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농사 다 지어도 못 팝니다. 소용이 없어요. 짐승 아무리 많이 길러도 코우셔 인정이 안 나면요, 매매가 안 됩니다. 못 팝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느냐 그러면요,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만한 충격이었을는지 우리는 상상이 잘 안 돼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줘요. 19절 끝에 한번 보세요. 19절 끝에 보시면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구분하지 말고 먹으란 얘기예요. 돼지니 미꾸라지니 붕어니 이런 거 구분하지 말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이 정하니까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거 지킨다고 난리인데 외국에 가서 살면서도 그 나라에서도 이거 지킨다고 난리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야말로 이건 폭탄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학 많이 하고 계셨다가 이스라엘 풍습을 잘 아시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낮에 잠시 쉬면서 이걸 물어봤더니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이 코우셔에 따라서 그러니까 레위기 율법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요. 그 햄버거하고 우유하고 절대 같이 안 먹는다 하는 건 우리도 알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어미를 그 저 새끼를 어미 젖에 삼지 말지니라 하는 그 규정 때문에 그 햄버거에 들어가 있는 고기 때문에요. 그 고기하고 우유를 같이 안 먹거든요. 햄버거를 먼저 먹고 몇 시간 뒤에 우유 먹으면 괜찮을까? 그래서 저 독일에 있는 유대인들은 햄버거 먹고 난 다음에 한 시간 뒤에 우유 먹는 건 괜찮대요. 근데 네덜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햄버거를 먹고 3시간은 지나야 우유를 먹어도 괜찮대요. 지금도 그 사람들 이런 규정을 지킨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우유를 먼저 먹고 그럼 햄버거는 어떨까? 30분 내에 햄버거 먹는 거 괜찮대요. 왜? 우유는 내려가는 속도가 빠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 정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셔요. 제가 4년 전에 여기 왔습니다만 여기 와서 이 교회 앞에 여기 드럼이 있는 걸 보고요. 저 혼자 참 많이 웃었어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드럼을 쳐다보면서 왜 웃냐 그러면요. 저 드럼이 저 자리에 들어오기까지 아마 이 교회가 많이 시끄러웠을 걸 혼자 이 생각을 하면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안고도 아니죠? 이거 들어오기까지요. 저 내용 모릅니다. 모르지만요. 이거 놓자 말자 많이 싸웠을 거예요. 야, 교회 안에서 가곡을 불러도 되나 안 되나 지금도 싸우고 있을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악기 하나 이거 쓰느냐 마느냐 우리 어릴 때는요 어디 교회 안에서 기타를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난리쳤죠. 거기서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예요? 어디 교회 안에서 파마하는 것 때문에요. 옛날에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아세요? 어떤 사모님 파마했다가 쫓겨나갈 뻔했어요. 목사님 쫓아내버렸어요. 우리는 아직도 좀 시큰둥한 게 예배 시간이나 찬송 부르면서 손뼉 치자 그러면요. 참 잘 안 되죠. 우리는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만은요. 어떤 교회는요. 엉덩이 붙이고 박수 치면 안 돼요. 엉덩이 덜썩덜썩 가리면서 손은요. 한 높이 올리고 이렇게 쳐야 돼. 이렇게. 그냥 우리는 앉아 이러고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아, 저 왜 이러냐. 여러분, 우리는 아직 박수 치는 것도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요. 아멘 해라. 박수 쳐라. 뭐 이럴 것 같으면 참 싫어요. 여러분, 요런 거 하나 바꾸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목숨 걸고 이거 먹느냐, 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확 풀어버렸습니다. 뭐든지 다 먹어도 된다. 이랬으니,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였겠느냐를 그냥 상상만 해보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언은 어떤 의미에서요? 구약을 신약으로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약에 주어진 율법을 어떻게 이해, 신약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그 길을 터준 것이 예수님의 이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언 덕분에 레위기에 먹어라, 먹지 마라 했던 것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를 이해할 수 있는 이 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 정하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면 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주셨겠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생각해보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은 음식물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예를 들면요. 소나 양은 먹어도 괜찮다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되새김질하는 것하고 굽이 갈라진 것은 먹어도 좋다. 그 소나 양 자체가 아니라 이 굽이 갈라진 거나 아니면 되새김질 한다는 그 의미를 가르치고 싶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럼 그런 짐승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 하나님의 백성은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뭔가 갈라져야 하는구나. 이걸 알라는 거죠. 그럼 우리 성도는 되새김질 해야 합니다. 뭔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소나 양의 뱃속에는요. 삭지 않은 푸른 풀이 가득 들어 있어요. 시간만 나면 그 꺼내서 다시 씹고 해서 넘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머릿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머릿속에 잔뜩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조용할 때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그 말씀을 꺼내어서 묵상하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려는단 말이죠. 굽이 갈라졌다는 거는요. 이 갈라졌다는 거는 엄밀히 말해서 구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한다. 갈라서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백성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걸 가르치려는 시청각 교재처럼 주셨더라는 거죠. 붕어는 먹어도 되는데 미꾸라지는 먹으면 안 된다. 이게 뭐냐? 구약에서는요,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무조건 이것만 먹으면 되고 이거는 안 먹어야 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하면서 무슨 생각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더 생각하라 그런 뜻이죠. 미꾸라지하고 붕어는요, 설명할 게 여러 종이 있습니다만 전 그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붕어는요, 강물이 마르면 바로 죽습니다. 스스로 죽는 것 보다가요, 강물이 말라서 꼼짝 못하고 퍼덕뜨거리고 있으면요, 새가 와서 쪼든지 사람이 주워가 버리든지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고백하고 살라는 거예요. 반면에 미꾸라지 한번 보세요. 강물이 사라지면요, 안 죽어요. 파고 들어갑니다. 저 밑에 들어가서요, 물이 다시 흘러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심할 경우에 동면 상태로 들어가서 몇 년도 버텨요.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요,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미꾸라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태도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이게 신약의 가르침이에요. 구약은요, 이거는 먹고, 이거는 안 먹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이거 먹냐 안 먹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걸 생각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돼지고기 좋아하세요? 삼겹살 좋아하세요? 족발 좋아하세요? 주일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런 걸 가르쳐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린 못 먹어요. 지금도 추어탕 좋아하세요? 감사하십시오. 장어 좋아하세요?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왜요? 예수님께서 먹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깨달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약의 원리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은 아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의미를 배우라는 거죠. 형식과 외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규정만 지키고 형식적으로만 행하면 된다고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깨달아 알으라고 시키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걸 읽어야 규정을 제대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런 생각과 뜻은 무시하고 그냥 그 규정에만 쫙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는 조상의 유전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책망하는 거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책망을 듣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요 그 마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걸 잘 새겨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와 이 섬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이거는 오늘 우리도 늘 살펴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걸 잘 몰랐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셨는데 유대인들로서는 이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면 무수히 드린 제물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야단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예수님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답변은요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다시 말해서 장소의 문제가 아니니라. 뭐죠? 우린 옛날 표현이 익숙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이랬는데요 이 신령과 진정으로 가는 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다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장소가 무슨 소용이며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무슨 소용이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정한 것 부정한 것 아무리 잘 가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게 참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거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는데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요 이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언은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들을 우리가 다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열쇠가 된다. 그걸 꼭 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이 선언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는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이런 것은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지, 육체의 존재가 아니라는 선언하고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 육체가 아니란 뜻이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정하다고 했으니 여러분 뭘 먹든지 상관없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아마 신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술이고 담배고 뭐 마약이고 간에 뭐 예수님께서 다 정하다고 했는데 뭔 걱정이야?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술이나 마약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 육체에는 전혀 유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좋은 거라고요. 잘 뭐 먹다가 보면 어떤 경우에는 육체를 완전히 망쳐놓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다 정하다고 말씀하시느냐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들어가도 그냥 몸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상관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간다 해도 우리 몸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은 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기억을 하셔요.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뭘 먹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다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선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인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반면에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먹을 것은 가려 먹어야 합니다. 안 좋은 것 먹으면 우리 육체가 좋지 못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은 이것들은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은 영혼, 마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 새겨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뜻을 알아듣지 않고 거꾸로 모든 것은 다 정하다고 했으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14절을 들으셔야 합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귀를 좀 알아들으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여러분, 또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랬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뭐예요? 침 뱉는 거요? 아니면요, 좀 안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먹고 토하는 거, 이거 더럽다, 그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나오는 것 하는 게 뭡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전부 뭐냐?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이게 전부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이 육체를 예수님께서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뭘 먹느냐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아이들이 귀합니까? 아니, 막말로 공부 잘하는 아이만 귀한 아이입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돈을 잘 보면 귀한 신랑이고 돈 못 보면 가치 없는 신랑입니까? 이 돈으로 평가되는 거, 돈으로 사람이 가치가 평가된다는 건 굉장한 불행이에요. 여러분, 돈으로만 평가한다면요, 우리 5층에 지금 장애인들 참 많이 있잖아요. 교회가 거기에 많은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 쓸데없이 돈을 거기다 그렇게 많이 써요? 이런 생각하는 걸 만약에 하나님께서 들으면요, 너 정말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언젠가 그런 얘기해요. 희망부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우리 교회는요, 그게 적자가 나는 거예요. 저기는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교회의 돈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근데 왜 이러고 있나요? 여러분, 장애인이든 아니든 그 사람이 뭔가를 할수 있건 없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혼 하나하나가 귀하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가면서도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요, 우리게 엘리베이터 타고는 빨리 문 닫히라 하고 그요문 닫히는 이 단추 있죠? 그거 누르는 사람 가끔 봅니다. 여러분, 그 단추 누르지 마세요. 그 단추는 죽어 있어요. 왜요? 열리는 단추는 살아있는데 닫는 단추는 죽어 있어요. 이유는요, 저 엘리베이터가 주로 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닫히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닫히라 하는 단추는 죽여버렸어요. 그건 모르고 그건 누르는 사람 이렇게 보면요, 초신자거나 교회 처음 왔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우리 교회 제법 다녔다 가는 사람이 아직도 그거 꾹꾹 누르는 거 보면요, 아이고 이 철없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진 그 어떤 것 때문에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값어치를 육체만 가지고 매긴다면 값이 얼마나 나갈까? 어떤 분이 그런 것도 연구를 했대요. 우리 몸에 철분이 얼마쯤 있으니까 이걸 뽑아서 못을 만들고, 지방분이 얼마만큼 있으니까 이건 뽑아서 비누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몇만 원밖에 안 된대요.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계산입니다. 제가 볼 때요,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해도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거 그거 계산하고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복잡하지 말고 막 고깃값으로 무게 따라 팔지. 여러분, 무게 따라 팔면 얼마나 될까요? 진짜 얼마 안 됩니다. 사람을요, 육체로만 본다면 정말 값이 얼마 나가지 않아요. 불행입니다.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책을 무게로 달아서 파는 경우 있죠. 그럼 책이 얼마나 책한권 쓰고 만들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데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세상에 사람들이 내 책을 알아주지 않고 이걸 그냥 무게로 달아서 휴지로 쓰려고 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가끔은 옷도 무게로 달아서 팔던데요. 여러분, 그옷 하나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해라, 재료 꾸며라, 이래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그거 보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다 그거 다 나무 얘기니까 놔두고요. 음식을 정성 들여 만들었는데, 진짜 정성 들여가지고 요리를 참하게 만들었는데 누가 앉아가지고 재료비만 따지면 요거 얼마짜리다 이러면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육체만으로 판단한다면 정말 값어치 없는 겁니다. 전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까 목사님 하고 대접도 좀 하고, 그죠? 값도 좀 나가죠? 제가 어디 가면 제일 값 없는지 아세요? 술집 아가씨들 저를 보면요, 재수 없다 할 겁니다. 어떤 데 가면요, 진짜 값안 나간 귀찮은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뭘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값어치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이 왜 그렇게 존귀하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귀하다, 그렇게 말을 잘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처럼 만드셨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인생들은요, 그 좋은 하나님의 형상을 거의 대부분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우리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깨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깨어져 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추스려 모아서 깨끗하게 원래대로 만들려고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린 여전히 귀중합니다. 그걸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소중한지 아십니까? 우리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원래대로 복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린 귀한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귀하고요. 인물이 잘나서 귀한 거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는 거죠. 옆에 있는 형제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귀한 거죠. 이게 영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람은 이런 이 육체를 지닌 인생이 아니라 육체보다 더 중요한 거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다.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이 사람이 가진 그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버릇은 빨리 버려야 합니다. 어떤 그 눈으로 본다면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어째 이런 인간이냐 싶어도요, 그 인간 속에 뭐가 있느냐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야 될 인간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신앙을요,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자유로워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버릇없이 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우리에게 큰 자유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폭탄 선언 같았던 이 말씀 때문에요,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던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인 줄은 알지만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 앞으로 마음껏 나오게 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와서 가끔 응석을 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친근하게 맺어 주셨습니다. 이게 어느 날 저절로 된게 아닙니다. 우리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죽을 각오를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